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송희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희입니다.
네, 오늘 마침내 2024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으로 시작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면을 살피며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로 바울의 삶과 신앙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일어난 일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주옥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죠. 여기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 진 상태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울이 말한 말세에 해당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돈이나 쾌락을 더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네, 바울이 경고한 이 말세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그 말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믿음과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외적인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에 신앙을 지킨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에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저는 그 오정모 사모님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은 어쩌면 더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도 귀하시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고 고문당하는 거를 보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가신 길을 자기 남편에게 가라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셨던 그 사모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그 남편을 잃었는데도 순교로 잃었는데 후에 동상을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은 힘들었을 때도 그리고 오히려 그 순교를 통하여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동상을 세운다든지 부요함에 있을 자리가 허락될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하고만 동행한 그분의 모습이 저는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근사해서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송희자매님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나요. 모든 목회자가 신사참배가 옳다고 합리화하고 12시에 동쪽을 향해 절할 때 주기철 목사님만은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순교하셨잖아요.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행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송희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바울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죠.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에서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말하죠.
아유, 우리가 그렇게 뭐 되어지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진리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배워주는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결국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참말로 그렇군요. 진리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주제네요.
네. 진리의 지식은 그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충실히 따르도록 권면하면서 그 진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파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주옥화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겪은 고난과 박해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겪은 박해와 고난은 참으로 크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 놀랐고요. 그리고 그 박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그 길을 또 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바울의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바울과 함께 하셨고 모든 위기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깝게는 가족에게 그리고 넓게는 세상으로부터 반대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북조선에 있는 신자들도 그럴 것이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바울에 의해서 보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송희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에게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가 배운 것을 확신하며 그 진리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 데 유익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권위가 강조되고 있네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인간이 잘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의로 인도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지침서라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겠군요.
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내자가 되어주는 성경 말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진리를
떴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비유되지요. 네.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야 하지요.
아멘. 네,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주옥하 집사님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를 때가 올 텐데 그때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든 나쁘든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좋은 때라고 여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부나 반대가 있을 때에도 멈추지 않아야 하지요.
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찾는 거군요. 바른 교훈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책망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책망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보다 달콤한 이야기에 눈과 귀가 쏠리는 것을 성경은 선악과를 먹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6절부터 8절까지 주옥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아멘.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짓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이제 자신이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제란 구약 성경에서 제사 때 부어드리는 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헌물,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스스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것은 복음을 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죠. 예수님을
사모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며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와, 이 말씀은 정말 격려가 되는 말씀이네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저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마지막 재판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자신의 모양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이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바울이 죽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버티림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장면 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바울에게 정말 외롭고 힘든 상황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참 감동적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씀 집사님께서 4장 22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 해왔던 동역자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합니다. 그 인사말들 속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혼자 감당해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 중에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문안하고 디모데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지요.
참으로 바울은 사역의 그 마지막까지도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한 명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동역자들의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인상이 깊습니다.
네, 바울은 혼자서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고 동역자들을 끝까지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와 바울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네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디모데와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그 권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지키고 어떤 시련이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길에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 마중 식구들은 지금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5년 새해에도 우리 마중 식구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믿음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북조선에 있는 마중 식구들도 이 땅을 떠날 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어드렸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의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북조선에 있는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끝까지 지켜 살 수 있게 하시고 다음 2025년에 해가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도록 촉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고 있는 모든 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되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걸음에 확실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복주사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두 자매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소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네, 자신있게 그랬어요.
네,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시험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열심히 했었는데
네네.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조금 나온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시험도 끝나고 좀 더 행복하게 주말 보내고 왔습니다.
아, 행복해 보여요. 순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요즘 은혜가 충만해서.
아, 진짜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원래 열심히 다니고 아이가.
네.
네, 그렇군요. 또 다들 기분 좋게 또 한 주간을 살다가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던 70명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처음 파송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마치 이리소울의 양들을 보내는 심정으로 불안하고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우려와 걱정 속에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확신의 찬 모습으로 돌아왔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셨고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을 오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펼쳤을 때 이스라엘 곳곳마다 예수님의 명성은 날로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권능이 나오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제자들의 명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조금 더 정확히는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지 짐작이 가나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기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시험에 빠뜨리다, 유혹하다, 부추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등장한 율법교사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율법교사는 여느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접근하고 또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를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진짜이고 자기들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이고 자기들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반인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또 율법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그들 위해 군림하고 또 스스로 선생으로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율법에 대해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믿음과 신앙의 혼돈을 가진다는 건가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자기들의 지위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정작 진짜 자기들의 신앙의 확신을 갖기에는 율법에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건가요?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죠.
정말 그렇네요. 율법에 능숙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감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누구보다 율법을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연구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가지고 늘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라는 분이 자기들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게 보였을까요?
생명이 있는 게 보였겠네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발생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등장한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과 반감을 갖는 동시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자, 어디에서 이걸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네, 그렇죠. 율법교사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께 넘기면서 자기들의 약점은 감추고 예수님의 한계를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율법을 압축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교사가 했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게요. 영생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건가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핵심을 담은 경문을 작은 함에 넣어서 이마에 묶고 다니거나 또 손목에 띠로 착용하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문을 가리키며 그걸 읽어보라고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문을 읽어보라고 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경문 안에는 앞서 이야기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있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답게 자신 있게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을 읽었던 거고요. 자, 그렇게 율법 교사가 말씀을 읽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교사는 더 자신감이 붙어서 대답을 해요.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유시 누구이니까.
자, 율법학자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자기 유시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율법학자가 이렇게 자신감 넘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연금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통해 율법학자가 어떤 한계 속에 있는지, 왜 율법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건데, 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걸로 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집에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다고 하고 있죠?
강도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마침 도와줄 만한 누군가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마침 제사장 한 명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때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걸로 봐서 강도 만났던 사람처럼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분명 강도에게 당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텐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0장 3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번에는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자, 그렇다는 건 레위인도 제사장에서 진행되었던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도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 제사를 집례하고 돕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놓고 도망가는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라고 하면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이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할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니라.
율법의 정결법 안에는 사람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레 동안 부정해지며 이레가 지난 후에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제물로 씻는 의식을 해야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 그 사람을 만졌는데 만일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닌 건가요?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그 모습을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우리 앞에서부터 좀 다시 살펴보면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향한 질투의 마음 또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이때 율법에 대한 한계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율법에 생명이 없는 것이 한계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말씀하셨고 이에 율법 교사는 보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매여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없는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의 모순된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율법의 모순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였군요.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이 결국 율법 안에 생명이 없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앞에서 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네요. 율법 교사가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했던 이야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을 통해 율법의 모순된 부분을 들춰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하는지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한 2주 전이었나요? 제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목사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후에 아수르가 강제이주 정책을 펼치고 통혼 정책을 펼쳐서 혈통이 섞여 민족성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기 싫어서 더 먼 거리로 돌아갔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두 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 죽어가는 이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율법의 틀에 벗어나 있지만 율법의 핵심 가치였던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목숨을 구해줬다라고 하고 있죠. 자, 심지어 자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도 아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셨느니.
자, 사마리아 사람이 또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이튿날 다시 주막에 들러 돈을 주면서 환자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심지어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자기가 갚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과 긍휼을 베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거기에 생명까지 담아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이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율법교사의 머리와 팔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말씀과 레위기 19장 말씀이 적혀있는 경문이 붙어있었을 거예요. 그는 수시로 그 말씀을 되뇌이고 입으로 암송하고 마음으로 지키고자 각오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본인의 직접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확인했던 거죠. 자, 그 이유가 뭐였나요?
다른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네, 그렇죠. 율법이 율법을 막았고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서 율법의 생명이 담길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건 겉으로 그럴싸한 율법의 조항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진정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라고 했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에 나온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어요. 즉, 비록 율법 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하게 될 때 율법의 생명을 담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저의 신앙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율법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을 점검해가는 모습이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왔던 율법을 벗어나 율법을 완성시킨 사마리아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틀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우리 또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 율법의 틀을 넘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네,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에 갇혀 율법을 어기는 삶이 아닌 율법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이 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생명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착한 그 사마리아인이셨던 거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었는데 그분이 또 예수님이셨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오늘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율법을 넘어 또 율법 안에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또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